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담겨 있는 복음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요, 626, 374, 9480번 박진용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께서 마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했거든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예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의논을 위하여 나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 1장 12절 13절이고요. 누가는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당신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보내시고 심히 주리셨을 때에 마귀가 공격한 것을 것일 뿐입니다.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의 축소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표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된 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애굽인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 곧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표상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야는 교회를 표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은 결국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했다가 돌아온 사실을 마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의 실현이라고 기록했거든요.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한 말이 바로 예수께서 애굽에 피난 다녀올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실의 의미를 구원사업에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받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을 표상한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은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광야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침례를 표상하는 홍해를 건넌 것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신 사실을 말씀드릴 때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표상하는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을 축소판으로 실행하신 것이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굽 같은 죄의 세상에서 침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거친 인간의 마음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성령께서 오셔서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죠.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표상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뿌리는 비유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량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름다운 밭으로, 삼림으로 바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이 일을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성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성자는 광야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니까요. 예, 삼위께서 같이 예, 죄인들 사망이 되어서 황폐한 사람들을 되살려서 아름다운 밭과 삼림같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사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광야 같은 환경에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을 했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마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를 전후를 읽어보면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께서 광야에 계셨던 기간만큼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광야는 인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성찰하면서 영적으로 충실하게 훈련하기에 좋은 곳인 듯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호렙산에 갈 때에 갈 동안 40일 동안 식음을 폐한 사실도 압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아름다운 밭과 삼림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의 보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는 동안 덜 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마가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광야의 덜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것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예수님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아니라 어쩌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알아봤을지도 모르죠. 사랑의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 프랜시스가 짐승들과 잘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면 덜짐승도 감복할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도 감복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애청자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주리신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마귀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나타내기 위하여 뾰족하게 뿔난 머리에 시커먼 몸 색깔에 박쥐 날개를 단 형상을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귀 루시퍼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기에게 완전히 속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는 원래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렐을 라틴으로 번역한 말인데 헬렐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지요.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신을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원래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광야의 예수님께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은 자기를 나타낼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야의 예수님께 마귀는 이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그의 모습을 봤을 때 루시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루시퍼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을 하고 시험의 말을 시작했을 때 금방 그의 정체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로 1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 이 내용은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문제지요. 첫 번째로 마귀 루시퍼는 줄여서 먹을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먹는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돌을 내어놓습니다. 돌은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아닌 것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법으로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시험을 시작했죠. 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의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40일 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언에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 되지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기록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으니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며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거기에도 또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대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고 안전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시험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저의 강론을 들으시는 애청자들께서 제가 증거하는 말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여서 올바른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속이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시험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증거가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와 권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예수께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구를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당연히 아담이죠. 태초에 아담이 마귀의 제안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지구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은 단호히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자신의 신성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유혹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생활로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생활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를 말한다면은 이 세 가지 시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는 자고 하면은 경제 문제, 또 하나는 능력 문제,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들로 양식을 만든다면 경제 문제는 잘 해결되겠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아무 탈 없다면 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자격이 증거되겠죠. 그리고 종교 문제는 사단을 경배하게 한다면 세상은 그런 신앙으로 통일되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문제들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주 쉬울 것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마귀는 마태복음에 기록한 순서대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그 속내를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신성의 한 분이신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 곧 그분이 루시퍼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루시퍼의 속내였죠. 그것을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감히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약해진 때, 40일을 금식해서 기진하여진 때에 나타나서 시험을 한 것이죠. 아마도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예수께서 걸려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대로의 몸을 가진 아담도 넘어갔는데 4천여 년 동안 연약하여진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쯤은 문제없이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약해진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말씀대로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덤비듯이 덤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태초의 여자에게도 이것으로 유혹했죠. 뱀의 제안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하게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얻을 만큼 이 말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께도 먹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속하고 천하만국을 보이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속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속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기록되어서되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을 예수님 편을 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침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직접 들은 다음인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의심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며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의심의 학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를 하는데요. 일곱 사람의 노벨 수상학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들은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이 아무것도 믿지 마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수상자들은 이 자리에서 7인 7색의 조언을 내놨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아무것도 믿지 말라. 항상 의심하라고 권했다. 이 중앙일보 2011년 8월 12일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실험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된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참 괴상한 일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아버지 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니까요. 요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아버지라는 증명을 의학적으로 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아버지에게 그런 증명을 요구하는 자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좋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일도 괴상한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신앙을 학문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절대적인 신뢰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모든 학문 양식은 아무것도 믿지 마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이 논문 쓰는 방법이 그렇지요. 가설, 실험, 증명, 사실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돌들로 떡등이 되게 하라. 그 증명이지요. 그 돌들이 떡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니 실험이죠. 제가 말 잘못했네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건 가설이지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건 실험이지요. 그리고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이것은 증명이지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논문 쓰는 방법이 꼭요 방법 요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은 이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한 것대로 아무것도 믿지 마라. 모든 것을 의심하라.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마귀가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것을 실험해서 한번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된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참 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것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원래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참 괴상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괴상한 요구를 하는 요구들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오직 기록되었으리라는 말씀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가 시험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